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양강도 영조동에서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미사일 기지를 운영 확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5일 자체 입수한 민간 위성 사진을 인용해 북한이 영조동 미사일 기지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주변 지역에서 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새로 입수한 위성 사진들은 북한의 산간 내부에 있는 핵심 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상당히 확장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간 대화가 김정은 위원장이 기존 핵탄두를 배치하고 대량 생산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미들버러 연구소는 CNN 방송에 영조동 기지는 미 정보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곳이지만 이곳에서 7마일 떨어진 곳에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남쪽 태평양상에서 훈련 중이던 미군 소속 항공기 두 대가 충돌해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6일 오전 일본 남쪽 100km 태평양 상공에서 미 해병대 소속 F-18 전투기와 KC-130 공중급유기가 훈련 중 추돌해 추락했습니다. 미군 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급유기에는 5명, 전투기에는 2명 등 모두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일본 자위대는 2명의 미군을 구조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안정을 되찾았으나 다른 한 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5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일본 자위대는 10여 대의 항공기와 세척의 선박을 현장에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데 관방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협력해 수색과 구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주일 미군 5만 명이 주둔해 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사흘 일정의 중국 방문을 위해 6일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7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견 외교부장을 만나 양국 관계와 비약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4일 리 외무상이 왕이 국무위원회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했으며 중국 지도자들을 만나 북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리 외무상은 중국 측으로부터 지난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결과를 전달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으며 100%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 해군 군함이 5일 러시아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극동지역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쳤습니다. 미 태평양함대 대변인은 유도탄 구축함인 맥켄베로가 러시아 극동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을 항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의 과도한 영유권 주장에 도전하고 미국과 다른 나라가 누려온 수역에 대한 권리와 자유 그리고 법적 활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법은 영토로부터 12해리 이내를 영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지역 12해리 이상을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이번 작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함정 나포로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미 언론은 미 해군이 러시아 인근 흑해에서도 비슷한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탈퇴할 경우 러시아도 중거리 핵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5일 기자들에게 미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INF를 탈퇴하고 중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러시아를 구실로 삼고 있다며 러시아는 조약 파기를 반대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한다면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앞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4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외교장관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60일 안에 조약을 탈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상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미국의 상원 외교위원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의 비핵화와 추가 도발을 멈출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세 건의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내려간 곳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전 지역이 영하권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9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3미터, 서해 앞바다는 1에서 4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상원이 인도 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라며 대북 제재를 해제할 때는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은 아시아 안심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상원은 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코리 가드너 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간사가 지난 4월 공동 발의했으며 이어 9월 상원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 별도의 항목을 통해 담겼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북한이 불법 활동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해제 30일 이내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법안은 국무장관은 재무장관과의 협의하에 해당 대북 제재 해제를 정당화하고 제재 해제와 북한의 불법 활동 중단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 해당 위원회들에 제출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협상에 대한 미국의 정책도 분명히 했습니다. 법안은 북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가 대북 협상의 목표라며 법안 발효 90일 이내 국무장관이나 국무장관이 지정한 인사가 재무장관과의 협의하에 북한의 위협과 북핵 탄도미사일 역량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취한 조치를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북 협상에 관한 평가 보고서의 의회 제출도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평가 보고서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북핵 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잠정적 로드맵이 담겨야 하며 이 로드맵이 실행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 행동에 관한 평가도 기술해야 합니다. 또 전 세계 국가들의 완전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무장관이 취한 조치와 이와 관련해 해외 국가들이 취한 조치도 상세히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국가 목록도 기술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법안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 시행에 필요한 유엔 회원국들의 수출 제한 체계에 관한 평가도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또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모든 국제기구의 미국 대표들은 미국의 영향력과 투표권을 활용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약속을 지킬 때까지 북한을 해당 기관에서 배제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대북정보 유입에 관한 미국의 정책도 별도의 항목을 통해 담아 대통령은 대북정보 접근 자유 증진 노력을 지속하도록 장려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외에도 미한일 3자 안보협력 전략 마련을 촉구하고 이 전략에는 미사일 방어와 정보 공유 등 방위 관련 계획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든어원은 5일 성명을 통해 법안 통과와 관련해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는 거의 3년간 중대한 초당적 법안인 아리아에 공을 들였다며 법안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도록 하원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아리아는 정부 전체의 장기적 아시아 전략을 미국에 제공한다며 이는 미 국가안보 이익을 진전시키고 미국의 비즈니스를 증진하며 무역기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미국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하원에서도 지난 9월 유사 법안이 상정됐으며 하원 외교위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협조하면 북한의 불법 환적 단속과 에너지 관련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 회의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팀 케인 상원 의원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을 거론하며 중국은 강력한 대북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경제 외교 관계가 없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이런 지렛대를 활용해 미국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북한과의 상호작용 면에서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국 경제라면서 특히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 부분에서 상당한 지렛대를 갖는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most significant economy in terms of interaction with North Korea is the Chinese economy. So they have significant leverage.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북한의 대표적인 제재 회피 방법인 정제유 등의 불법 환적을 지목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 수단인 불법 환적을 막을 방법이 있는 만큼 이를 단속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겁니다. 이어 김정은은 다음 60년 동안 살아남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대북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루비오 의원은 말했습니다.
Denying them access to the ship transfers that are still occur that allow them to evade sanctions.
하지만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은 중국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중국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원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제재 조치들을 취했을 것이며 의회는 지속적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가드너 상원 의원은 대북 무역 금수 조치와 중국 기업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이미 상정했고 이를 내년에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ve introduced legislation that would create an economic embargo of North Korea and continuing to punish those businesses in China.
아울러 다른 적절한 법안들도 상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 하원 결의안이 지지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미한 군사 동맹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상원 결의안과 더불어 미 의회가 미한 동맹 관련 결의안을 연내에 채택할지 주목됩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미한 동맹 결의안이 지지 의원수를 늘리며 추진의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정계 은퇴를 선언한 로이스 위원장이 지난달 중순 이 결의안을 발의했을 당시 지지 의원수는 로이스 위원장 한 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 동안 의원 6명의 지지를 새로 확보해 연내 처리가 주목되는 결의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추가 지지자로는 하원 외교위 아테소위 테드 요호 위원장과 브래드 셔먼 민주당 간사 등 하원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외에도 공화당 소속의 앤 와그너,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스티브 차봇, 샘 존슨 의원이 결의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결의안에는 미한 동맹은 영내 안정과 다자 안보의 핵심 역할을 하며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광범위하고도 심도 있는 군사, 외교, 경제, 문화적 유대 관계의 전형적인 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압박에서 미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위험한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평화적 종식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제, 금융 압박을 북한에 계속 가하는 데 어깨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대북 협상 결과에 상관없이 외부 공격에 대한 평화, 번영 유지를 위한 미한 동맹의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말로 들어서면서 의회에서는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상하원에 잇따라 상정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중순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의 동아태 소위원장은 미한 군사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상원 외교의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상하원 결의를 함께 담은 동시 결의안 형태로 상정됐습니다. 결의안은 미한 안보협의회의 개최 50주년을 기념하는 내용이 골자로, 특히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지속적으로 추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15대 의회 활동 종료일인 오는 14일 전 의회가 계류 중인 여러 건의 대북 안건을 최종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성공 직전까지 갔던 과거 미사일 발사 유예 협상이 무산되면서 훨씬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이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내며 북한과 협상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란 핵협상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셔먼 전 차관은 북한을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비유했습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웬디 셔먼 전 차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진전을 이뤘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예가 이후 실패로 끝난 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4일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이 학교 뉴스센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국가라기보다는 사이비 종교 집단에 가까웠지만 당시 미국은 실제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협상이 성공했다면 오늘날 북한의 핵무기 운반 수단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99년 미북회담 기간에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해서 클린턴 행정부로부터 경제 제재 완화를 얻어낸 바 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임기 말 클린턴 행정부로부터 최종 합의를 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이는 중요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대단한 기회였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어 불행하게도 다른 행정부들, 가장 중요하게 된 북한의 선택으로 인해 우리는 많은 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보유한 나라와 마주하게 된 것이라며 매우 위험한 상황이자 어려운 협상에 놓이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2015년 이란 핵협상을 주도했던 셔먼 전 차관은 북한과 이란의 협상 스타일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협상가들은 상대방과의 거래를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란인들은 훨씬 복잡하고 세련된 협상 상대였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란 핵협상은 미국과의 양자 합의가 아닌 다자 합의 형태로서 매우 복잡하고 기술적이었다고 셔먼 전 차관은 설명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성공적 협상을 위해선 그 성공이 어떤 모습인지를 사전에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내세웠던 목표는 매우 분명했으며 이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던 이란의 모든 핵무기 개발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과 무기급 플루토늄을 얻지 못하고 비밀 공급망 또한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셔먼 전 차관은 이 같은 명확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도움을 준다며 자신이 참여했던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협상 실패 대비에 최대 대북 압박이 다시 효과를 발휘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직 백악관 관리가 밝혔습니다.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미중 워킹그룹을 가동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박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핵협상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최대 압박이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외교적 환경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에릭 브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 국장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 기반에 참여했던 브루어 전 국장은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올해 미북 대화가 전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최대 압박 전략이 누수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브루어 전 국장은 최대 압박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와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동참을 이끌어낸 미국의 집중적인 외교, 또 미국의 독자 제재 등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본격화된 2016년 이후 유엔에서는 모두 6건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 속에 경제 제재의 핵심인 석탄과 석유 공급을 제한하는 강력한 대북 결의안을 이끌었습니다. 브루어 전 국장은 이 같은 최대 압박 작전이 북한의 완전한 핵 프로그램 포기를 강요하지는 못하지만 의미 있는 제한과 감축을 보장할 수 있는 미 정부의 최대 지렛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협상에 실패하더라도 대북 압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없앤 뒤에나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은 요구를 미국이 고수하다가 협상이 결렬되면 중국과 한국은 그 책임을 미국에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다시 대북 압박 동참을 요구할 입지가 줄어든다는 게 브루어 전 국장의 분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등 상황이 변했다며 비핵화 촉진을 위해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브루어 전 국장은 미 정부가 단계적 조치와 단계적 보상 방법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반드시 실무 협상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고는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외교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압박을 유지할 수 있는 독자적인 조치를 취할 것도 권했습니다. 실내로 미한 워킹그룹을 출범시켰듯이 대북 압박에 열쇠를 쥔 중국과도 북핵 협상에 관한 미중 실무그룹이 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제3국에 대한 독자 제재 명단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브루어 전 국장은 협상이 만약 실패하면 다시 미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국가들이 적지 않으며 이들은 필요한 때가 되면 대북 압박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의 비핵화와 추가 도발을 멈출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 3건을 채택했습니다. 지난달 유엔 총회 1위원회를 거치면서 북한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결의들이지만 큰 어려움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유엔 총회는 5일 본회의에서 북한의 핵 문제가 명시된 3건의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The result of the vote is as follows. In favor 162, against 4, abstentions 23. Draft resolution 30 as a whole is adopted.
유엔 총회 부의장을 맡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옐첸코 대사는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유엔 총회 510번 문건에 결의안 30호를 찬성 162, 반대 4, 기권 23표로 채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의는 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로운 결의를 담은 공동 행동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지난달 2일 유엔 총회 1위원회에서 찬성 160표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당시 결의에는 L54호라는 번호가 붙었습니다. 이번 표결에선 1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시리아가 반대표를 던졌으며 미국과 한국은 기권했습니다. 또 지난 표결 때 기권표를 행사했던 리베리아와 모나코 등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전체 찬성 국가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결의 30호는 일본과 독일, 호주 등 39개 나라가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핵무기 철폐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북한의 불법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등 사실상 북한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행동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조치로서 어떤 추가 핵실험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지체 없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서명하고 비준하라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이 결의에는 일본의 원폭 피해 내용 등이 담겨 관련국인 미국과 한국은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통과된 또 다른 결의 두 건은 유엔 총회 516번 문건과 510번 문건의 결의안 38호입니다. 각각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권고와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다수의 나라들이 찬성하면서 큰 무리 없이 채택됐습니다. 특히 포괄적 핵실험에 대한 금지 내용을 담은 516번 문건은 북한만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한 나라였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66개 나라가 공동 제출한 이 결의는 북한이 2006년 이후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위반하며 진행한 6차례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와 추가 핵실험 금지 등 안보리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전면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육자회담 등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는 북한뿐만이 아닌 미국과 러시아 등 핵무기 보유국의 핵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핵 보유국이 반대했고 북한은 기권했습니다. 이날 표결을 마친 뒤 각 나라들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지만 북한은 발언을 따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결의안 3건에 대한 1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However, the sponsors of this draft resolution have once again taken the position of confrontation regardless of such improvements this year. My delegation reached out.
북한 외무성 소속 강명철 국제기구 군축국장은 모두가 알고 있듯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했고 핵실험장도 폐기했다며 핵실험 중단은 국제사회 군축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유엔 총회 510번 문건의 결의안 30호로 통과된 당시 결의 L54호에 대해서도 주요 발의국인 일본을 전범국이라고 지칭한 뒤 과거를 통해 교훈을 얻는 대신 세계를 향한 야망을 품고 군국주의의 길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다른 북한 대표는 표결이 끝난 뒤 나흘 만에 열린 1위원회 회의에서 자신들이 핵확산 금지조약 NPT 가입국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My delegation expresses reservations about the cause for adherence to the NPT and we do not subscribe to the decisions of the NPT review conference.
북한은 NPT 준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고 NPT 평가 회의의 결정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NPT 당사국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런 북한의 주장과 대조적으로 올해 1위원회 회의에선 북한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유럽 나라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이 아직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나라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촉구하는 한편 그 전까지 제재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는 오는 17일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지난달 15일 표결 없이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통일부가 북핵 문제의 단계적 포괄적 접근과 남북관계 병행 발전을 강조하는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정부와는 달리 통일과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언급은 줄이고 인도적 문제 해결과 남북 간 경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3일 발표한 제3차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 계획 비전은 평화 공정과 평화 번영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이런 비전을 토대로 북핵 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를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는 단계적 포괄적 접근을 통한 진전과 남북관계 선순환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병행 진전시키겠다는 접근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겁니다. 아울러 5대 원칙 가운데 첫째로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과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도 민족 자주의 원칙을 강조한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밖에 7대 중점 추진 과제로 남북대화 정례와 제도화를 통한 남북관계 재정립,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선 비핵화 관련 단계적 포괄적 접근이 과거 고르디우스의 매듭 자르기 등을 강조한 톱다운식 일괄 타결 해법에서 물러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인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계적과 포괄적은 여러 의미를 연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와 연동해서 왜냐하면 대북제재 국면이 유지가 되는 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포괄적인 그런 면에서는 점진적으로 가겠다는 거고 포괄적이라는 건 한반도 문제 전체를 해결하는 프로세스죠. 그러니까 비핵화,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세 가지를 연동해서 동시에 가져가겠다는 게 포괄적이라는 의미거든요.
한국통일부도 이와 관련한 해명 자료에서 단계적 포괄적 접근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독일 연설부터 일관되게 제시했던 북핵 문제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서로 추동, 진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런 단계적 포괄적 방식이 박근혜 정부 당시 수립한 2차 기본 계획이 내포한 사실상의 선비핵화 기조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천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단계적 포괄적 방식은 북핵 문제가 처음 불거진 1991년부터 한국 정부가 계속 유지했던 것으로 과거와 다른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지금 그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스탠스가 91년도 북한핵 문제 터진 이후에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스탠스입니다. 그거 이제 비핵화 외교하면서 주고받고하고 협상하면서 단계적으로 해보겠다는 게 뭐 포괄적이다, 뭐 단계적이다, 김영삼 정부 그 전에 다 보면 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저는 오히려 문제를 삼고 싶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됐는데. 그렇게 했던 것이 안 된 거, 안 돼가지고 이 마당까지 왔는데, 왜 또 안 된 정책을 또 하겠다는 건지, 거기,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지, 이게 뭐, 이 정부가 뭐, 과거 특별하게 뭐, 다른 지금 북핵 정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발표된 제2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 계획을 보면,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 하에 설득과 압박을 병행해 북한이 핵폭이 견인, 평화를 만들기 위해 남북 및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 추진 등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관해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인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과거와 큰 차이가 없고 의미도 크게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기본법에서 그 비핵화를 먼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강조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통일부가 어떤 정책 일관성,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반영이 됐고요.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맥락을 밝힌 것으로 실제 정책과는 다를 수 있고 국회 통과를 위해서 기본 방침만을 밝히는 게 통상적이란 겁니다. 지난 2차 계획과 이번 계획의 가장 큰 차이는 통일과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에 관한 언급이 축소되고 북한 정권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등이 빠진 겁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위원은 통일을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면서 실현 가능한 협력체제 구축과 경제 통일을 먼저 추진한다는 의미라고 풀이했습니다.
가장 큰 게 이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은 통일은 현실적으로 당장 불가능하거든요. 당장에 하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양측 간의 체제에서 차이나 경제력 격차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문정부가 추진하는 건 사실상의 통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핵심이 경제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상호 윈윈하는 관계를 가져가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경제 발전에 큰 관심을 보이는 만큼 남북관계, 경제발전 등 실현 가능한 것들에 주력하는 대신 통일에 대한 언급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통일 대박을 강조한 게 통일을 당장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관심이 적어진 한국 국민에게 통일 열기를 고취하고 통일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대비한 것이지 흡수통일을 추진한 게 아니란 겁니다. 전성훈 전 원장은 오히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일어난 사실들을 삭제한 게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에 더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북한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도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고 또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끌어나가는 대북 정책을 해야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천안함 연평도 빠지고 그런 거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지난해까지 한반도 위기가 고조됐던 상황에서 평화적 해결을 위해선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 기본 계획에 담긴 표현이 아닌 방향성을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새 기본 계획에서 인권 등 북한이 민감해하는 사안보다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과 북한 이탈주민 생활 밀착형 정착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조한범 위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대북관계에 있어 현실적인 고민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속하게 비핵화를 일단 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면 그 자체가 북한 인권의 개선에 좋은 요건을 마련할 거고, 그리고 북한이 어느 정도 보편적인 기준을 따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인권에서도 본격적으로 우리가 세계적인 기준을 북한에게 적용하도록 설득하고 견인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현실적인 고민을 반영을 한 거라고 봐야죠.
하지만 대북인권단체들은 북한 내 인권 문제가 개선될 때 비핵화도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와 인권, 남북관계 개선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올해도 북한 인권 관련 회의를 개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회의 소집을 위해 필요한 9개 나라에서 한 나라가 부족한 가운데 안보리 의장국인 코트디부아르는 찬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했습니다. 인권 문제를 안보리가 다루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가 있었지만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안건 채택에 필요한 정족수인 9개 나라가 동의하면서 매년 회의가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회의를 소집한 미국을 비롯해 또 다른 상임 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등 3개 나라와 스웨덴과 카자흐스탄 등 6개 나라가 회의 직전 거행된 절차 표결에서 찬성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찬성 쪽에 섰던 이탈리아와 일본, 세네갈, 우크라이나, 우루과이가 임기가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반대와 기권 의사를 밝혀온 5개국 중 안보리 이사국에서 빠지는 나라는 이집트뿐입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안보리 이사국은 코트디부아르와 적도기니, 쿠웨이트, 네덜란드, 페루, 폴란드 등 6개 나라입니다. 지난해 찬성 입장을 보인 5개 나라가 올해 같은 의견을 내세운다고 해도 신임 6개국 가운데 4개 나라의 도움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까지 8개 나라의 동의를 얻어 1개 나라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통상 회의 소집 전 안보리에 회람되는 9개국 명의의 공동성명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언론들의 관측입니다. 성명 없이 회의가 소집된다고 해도 회의 시작 전 표결에서 9표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5년 연속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안보리 회의는 개최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12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코트니 부아르는 안보리 내에서 북한 인권회의 개최와 관련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쿠 우다야 레옹 아놈 대사는 3일 유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협의가 끝나고 문구 등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모든 게 원활하게 진행되면 12월 10일과 15일 사이에 북한과 관련된 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의가 만장일치 방식으로 열릴지 절차 표결을 통해 열릴지 아직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둠 대사는 이번 회의 개최와 관련된 문서가 돌고 있고 코트니 부아르는 여기에 서명할지 여부를 두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트니 부아르는 일부 안보리 이사국이 회람 중인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이는 서명을 원치 않기 때문은 아니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명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이번 사안에 대해 전체적인 분석을 할 것이며 관련 문서를 확인하고 이를 소화할 시간을 가진 뒤 서명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의 소집을 위한 절차 투표가 진행될 경우에는 어떻게 투표할지 결정을 하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상원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의원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와 연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회담을 시간 끌기용 수단으로 삼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을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단순히 지연을 위한 김정은의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을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s I said in the last one, if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is not going to be the subject purpose of the meeting, then he shouldn't have it. If this is in any way an excuse to just delay.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드너 의원은 4일 VOA 기자 만나 2차 정상회담의 주요 목적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아니라면 회담은 열리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1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회담을 취소했던 것은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I was skeptical of the first meeting. The president was right to cancel the first meeting. When it was rescheduled, they made it about denuclearization. And so that needs to be and must be the goal.
취소됐던 1차 회담 일정이 다시 잡혔을 때 회담은 비핵화에 대한 것이 됐으며 이번 2차 정상회담의 목표도 반드시 비핵화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담은 단순히 약속을 반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보여줄 것이 아니라면 김정은은 회담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 의원은 2차 정상회담 개최를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조치와 연관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y preference would be that the North Koreans demonstrate tangibly some evidence that they are committed to complying with the spirit of the first agreement.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마키 의원은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미북 간 첫 합의의 정신을 준수하겠다는 일부 증거를 가시적으로 입증하기를 바란다면서 북한은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약속은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북한의 약속 이행과 묶여야 한다는 겁니다. 마키 의원은 북한의 이런 약속 이행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조건이 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북한 스스로 제시한 목표가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좋을 것이라며 그 이후에 북한과 마주앉아 이런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남북한의 교육이 통일 등으로 통합될 경우 한국 교육자들은 승자 입장의 마음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고 옛 동독 교사와 탈북 교사들이 권고했습니다. 또 교사의 권위나 의무, 수업 환경도 남북 간에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의 교사 연봉과 학교 환경은 선진국이 주로 가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우수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OECD가 지난 9월 발표한 지난해 기준 교육 지표를 보면 한국의 15년 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사 평균 연봉은 5만 3천여 달러,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적게는 4천에서 많게는 8천 달러를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16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4.7명, 고등학교 13.8명으로 여유가 넉넉합니다. 또 학생 인권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체벌은 상상하기 힘들고 오히려 학생의 권한이 많아져 요즘엔 교사들의 통제 수단이 너무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교원이 작은 수령으로 불릴 정도로 권위적이고 체벌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연봉은 수십 달러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생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키우는 직업적 혁명가여서 한국의 교육 환경과는 판이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다른 남북한 교육 환경을 통일로 어떻게 순조롭게 통합할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최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북한 출신 교사들과 옛 동독 출신 교사는 모두 한국 교육자들의 마음 자세와 준비를 우선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옛 동독 수학교사 출신으로 현재 독일 작센주 교육문화부에 재직 중인 게랄드 하인체 일반학교 종일교육국 국장은 한국인들이 승자처럼 북한의 상황을 재단하려는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ie müssen sich Gedanken machen um Demokratisierung in Schule.
과거 독일 통합을 보면 서독의 삶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동독은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 동서독 간의 승자와 패자 문화를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체제 청산 과정에서 사회적 과오와 개인적 잘못을 구분하지 못해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했고 여러 사안을 획일적으로 판단해 제재하고 해고하는 부정적 사례들도 있었다는 게 하인체 국장의 지적입니다. 그 결과 동독 출신들, 특히 엘리트 계층이 서독과 교류하며 느꼈던 굴욕감과 부당함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인체 국장은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재건 사업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돕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공동 발전을 추구한다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Für die Zeit muss ich einen Punkt noch benennen, der uns heute große Probleme macht.
북한 출신으로 한국에서 탈북학생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교사로 활동하는 이시밀 씨는 남북한이 독일 통일 과정을 참고해야 하지만 동서독보다 훨씬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간의 격차로 인한 어떤 위화감, 소외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경우 통일 후 서독 교사에 비해 동독 교사들이 좀 평가 절하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그 연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 교사들도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한의 교사들에 비해서 어떤 여러 면에서 열등하다고 느끼게 되거나 또 실제로 그런 어떤 시민의 어떤 시각이 있을 경우 많은 소외감, 위화감이 사실 조성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정적 계류가 북한 전역에 대한 한국인들의 편견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 교사 출신으로 인천의 초등학교에서 통일전담 교육사로 활동하는 최경희 씨는 한국 교사들이 북한의 교사와 학생들을 가르치려는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들은 한국의 발전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사들이 북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에 반감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인들은 자존심이 무척 세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가르친다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시밀 교사도 북한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겠지만 한국의 것을 전수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북한 교사들의 재교육이 우리가 북한 교사들을 다시 교육시켜서 남한 사회에 어떤 적합한 교사들을 만들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라 북한 사람들을 북한 사회를 돕고 북한의 어떤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잘 역량을 강화시켜 잘 세워주기 위한 어떤 도와주고 지원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교사 재교육의 방향을 이제 제시해 봅니다.
즉각적인 통합보단 점진적인 통합,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사는 또 한국 내 탈북민 학생과 교사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영어보다 오히려 국어가 더 어렵다고 할 정도로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큰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직설적인 화법을 주로 쓰지만 한국인들은 간접화법을 구사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예의상 애들로 한 말에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탈북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 북한의 사상교육 교사들을 무조건 해고하기보다 부전공 등을 살려 행정이나 상담교사로 활용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시밀 교사는 아울러 북한 교사 출신 탈북민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북한 교사들에 대한 민주시민사회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 그리고 인권교육, 학생에 대한 인권, 그리고 학생 상담교육, 학생을 어떻게 생활지도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성평등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셨고
독일의 하인체 국장은 동서독 전환 때도 사회주의를 가르친 교사들이 불과 6개월여 만에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르쳐야 하는 이른바 전환 선생들이 있었다고 상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동독 젊은이들은 이미 세상에 대해 많이 깨었고 진보적이어서 이런 전환 교사들에 대해 불신이 많았다며 통독 전부터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이런 갈등이 있었던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하인체 국장과 탈북 전문가들은 통일은 준비한 만큼 기다려지고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회피하게 된다며 거듭 탈북민 교사 등을 활용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가 어렵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Police Director General Ronald De La Rosa said Monday that
Chief Prosecutor David Schwendeman said he would step down.
Netanyahu said was an Iranian drone after its incursion into.
화제가 된 뉴스의 배경이나 설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뉴스 따라잡기를 들으시면 뉴스의 겉과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자세하게 전하고 뉴스 속 인물도 소개합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지역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 낮 최고 영하 6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에 6도입니다. 영하 6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은 영하 7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20도, 낮에는 영하 9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8도, 낮 기온은 영하 8도에 머물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하 10도, 낮 최고 영하 5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에는 영하 4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11도, 낮 기온은 영하 5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고 삼지연 지역만 오전에 구름 많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9도, 낮 최고 영하 2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21도, 낮 최고 영하 14도입니다. 장전 아침에는 영하 5도, 낮 기온은 0도. 청진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 기온은 영하 5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29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8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 앞바다는 맑고 먼바다는 오전에 흐리고 눈 내립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5m, 서해 북부 해상은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12월 7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양강도 영조동에 있는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미사일 기지를 운영 확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5일 자체 입수한 민간 위성사진을 인용해 북한이 영조동 미사일 기지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주변 지역에서 관련 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새로 입수한 위성사진들이 북한이 산간 지역에 있는 핵심 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상당히 확장해왔음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간 대화가 김정은 위원장이 기존 핵탄두를 배치하고 대량 생산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미들보로 연구소는 CNN 방송에 영조동 기지는 미 정보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곳이지만 이곳에서 7마일 떨어진 곳에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남쪽 태평양상에서 훈련 중이던 미국 미군 소속 항공기 두 대가 충돌해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론에 따르면 6일 오전 일본 남쪽 100km 태평양상공에서 미 해병대 소속 F-18 전투기와 KC-130 공중급유기가 훈련 중 충돌에 추락했습니다. 미군 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급유기에는 5명, 전투기에는 2명 등 모두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일본 자위대는 2명의 미군을 구조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안정을 되찾았으나 다른 한 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5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등은 10여 대의 항공기와 3척의 선박을 현장에 투입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데 관방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협력해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주일미군 5만 명이 주둔해 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사흘 일정의 중국 방문을 위해 6일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7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양국 관계와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4일 리 외무상이 왕이 국무위원회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다며 중국 지도자들과 만나 북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리 외무상은 중국 측으로부터 지난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결과를 전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북한 문제 관련해 논의했다며 100%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 해군 군함이 5일 러시아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극동지역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쳤습니다. 미 태평양함대 대변인은 유도탄 구축함인 맥켄베로가 러시아 극동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을 항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의 과도한 영유권 주장에 도전하고 미국과 다른 나라가 누려온 수역에 대한 권리와 자유 그리고 법적 활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법은 영토로부터 12해리 이내를 영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지역 12해리 이상을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이번 작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함정 나포로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미 언론은 미 해군이 러시아 인근 흑해에서도 비슷한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탈퇴할 경우 러시아도 중거리 핵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5일 기자들에게 미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조약을 탈퇴하고 중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러시아를 구실로 삼고 있다며 러시아는 조약 파기를 반대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한다면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